지난 3주간 동안 금년 홍해작전 기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단장하고 결심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팬데믹을 넘어 부흥을 향해 출발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의 일상들도 정상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본격적인 팬데믹 이후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7월부터 매월 첫 토요일에 서울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새벽 6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토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시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코로나 이후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의미 있게 살아내고 또 이 시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찰해 나가는 예리한 분별력과 명철함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급변해 갈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적응하려다가 우리의 근본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과 신앙의 근본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잘 몰라서 행치 못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 삶의 원칙이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실천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은 신앙 실천의 과제를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지적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친히 역사해 주시는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균형 있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교훈과 생활 속의 실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해 주시는 의도적 구조와 편집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또 강조해 줍니다. 16장 말씀에서는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결심으로 뭉친 공동체 되어야함을 강조하는가 하면 18장 말씀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8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해리 웬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의 어떤 도시나 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모였던 단체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지도자 선출, 전쟁을 수행하는 일, 건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함께 지켜나갔다. 그들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함께 실행하는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열심히 모이고 또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장 말씀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노력하는가 하면 각 집으로 흩어져간 자리에서도 작은 모임으로 이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가 생겼을 때에는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어 감당해 나가면서 초기 교회 역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임을 만들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초기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분부를 받았던 제자들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내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모이고 흩어져야 될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의 뜻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매우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는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전체 내용이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루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혹자는 이 분부가 제자들을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부르시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후해서 큰 실패자들이 되었고 아직도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나셔서 믿음의 시작을 이루었던 원점인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갈릴리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제안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단 국민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차지하고 경제적인 모든 부담은 갈릴리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국경의 변방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잦은 침공을 당했는데 잘못은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 하고 피해는 변방의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귀족들은 오히려 변방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부정하다며 그들을 천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지역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등장과 역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시면 갈릴리의 모든 새로운 역사가 끝이 나고 위대한 갈릴리 사람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고 한때 품었던 큰 희망은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위로하자며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의 해석이 또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의 변방지대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갈릴리를 통과하여 먼 나라로 여행 가던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04년에 일단의 고고학자들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발굴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가운데 표지석 하나가 발굴되었는데 비아마리스라고 쓰여진 표지석이었습니다. 비아마리스라는 말은 해변길이라는 뜻입니다. 해변길은 지금의 레바논의 북부 지방에서부터 지중해 해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로였습니다. 그 해변길로 가는 방향 표지석이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것은 여행자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시리아, 바벨론 등으로 여행할 때 또는 동방의 대상들이 가나안을 지나 이집트로 여행할 때 이 갈릴리를 경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을 잇는 중요한 고대 국제 통상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라비아나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거쳐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방을 출발하여 북쪽의 시리아로 향하는 고대 통상로인데 이 길 역시 갈릴리 인근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삽시간에 인근 여러 나라에 전파될 수 있는 자리에 갈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과 말을 통해 인근의 모든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외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이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할 그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개방하여야 할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우리 신앙의 모태와 같은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멀고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열린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꿈을 품고 용감하게 재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후해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혹스러웠고 두려웠고 실패에 대한 상처가 컸고 불명예스러웠고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지나간 날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넓게 온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실패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도 말고 자기 고민에 매몰당하지도 말고 불필요한 내부 논쟁으로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도 말고 주눅된 모습으로 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온 세계 영적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복음 들고 나갈 채비할 것을 원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세계로 향하는 길목인 갈릴리로 불러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세우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재확인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분부는 아직 자기 내면의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기가 매우 두렵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가야 할 지역도 해야 할 일들도 지금의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큰 명령이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부족해 보이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선교학에서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문화 명령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는 복음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주께서 앞서 몸소 실천하셨던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의 그 사역이 사도들의 손길을 거쳐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위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불리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어디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공헌이 있다면 유일신 사상을 전해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세계에 전파되면서 인류가 새로운 문명시대를 창조했고 사상사의 획기적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각종 산업의 생산품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으로 막대한 국가 수입을 삼습니다. 또 그것으로 전 세계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여와 공헌은 언제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 생산분들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도 수출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는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정신사적으로 기여할 것이 많아야 산업의 기여도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 세계 영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계교회 신학적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체 상황을 보이는 복음화율을 높여나가는 교회 성장을 주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불이 현재 타고 있으므로 존재 이유가 있듯이 교회는 현재 선교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는 전도하는 선교의 역사였고 그들의 신학은 선교와 그 자체였습니다. 전체 내용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었고 함께 모여 논의한 내용들도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하지도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귀한 것도 내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존재도 사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부여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정신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매년 모이는 정기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기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은 어느 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어느 교회가 힘써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다, 암흑의 교회는 온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다, 병원을 만들었다, 어느 지역의 노회는 교회 수가 많아져서 분립했다 등등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암흑의 교회 암흑의 씨가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의 전쟁 시기에는 애국적이고 전쟁 난민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대세를 이룹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기록을 보면 교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여기저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만교회를 세우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는 기록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부패 사건이 생겼다, 암흑의 시에 추문이 들려왔다, 어느 노회에서는 노회장 되는 일로 분규가 생겼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장은 주춤거리고 분규와 갈등은 폭발하고 마침내는 교세 감소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러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2의 도약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이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썩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잘 정비되지 못하였고 내부적인 조직도 불비했습니다. 아직 전도를 위해 나설 마음의 결심도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꼭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자주 이 제자들의 믿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마지막 장 28장 17절 말씀에서도 어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이 의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1장 24절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8장 20절 말씀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마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핍이 우리를 두렵고 망설이고 주저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부족이 우리를 현실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복음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7장 29절에 보시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10장 1절 말씀에는 당신이 가지셨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11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모든 권능 지니신 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21장 23절 말씀 이하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는 이 권능 많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를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많이 망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망설이는 여호수아를 향한 처방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20절의 이 말씀은 권능 많으신 주님의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우리가 개인적인 권리로 사용해야 할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능이나 권위도 모두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의 소유를 정하는 것이거나 세력 자랑을 위하거나 우유를 정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나자하시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은 십자가 지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권능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며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섬기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이 능력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큰 뜻을 품게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망설이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큰 뜻을 품은 내일을 향하여 용감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발걸음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